오늘 말씀은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가와 같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 내용은 율법을 되새겨보는 십계명과 레위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백성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번영과 장수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세대들에게 제사에 관한 것, 그리고 음식물, 11조, 사회 관습, 경제 행위, 구제 행위, 절기, 재판, 상도덕에 대한 것들을 알아듣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성취한 후에 그 땅에 정착하였을 때 거행해야 될,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발산에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내용을 새긴 돌비와 돌단을 건축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대표가 각각 반씩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서서 그림신산에서는 율법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을 하고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은 율법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을 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7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신과 동일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세 자신과 동일한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권위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로들의 권위를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훈계할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음을 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장로들이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에 세움을 받은 장로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후임 장로들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를 겪게 되는 것,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움을 받는 자는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서 찾아오는, 성경에 나타나는 암흑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1405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명령을 수행한 때는 여리고, 베델, 아일 성들을 멸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큰 돌을 몇 개나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복과 저주의 율법을 다 기록할 만한 큰 돌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지시, 바로 큰 돌을 구하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땅에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큰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석회를 바른 돌을 세울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선포할 산인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앞날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둠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빛이 비춰져서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위치해 있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죄를 인지하게 못할 것입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 나의 삶, 교회의 삶, 직장의 삶, 가정의 삶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삶의 결과가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연이어서 에발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진 돌을 갖다 놓았고요. 이제는 그곳에 돌산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새긴 돌비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졌다면은 그 저주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죄가 율법으로 드러났다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 해결받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미 그 큰 미래에, 앞선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이 돌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연이어서 5절에 보면 철연장을 그 돌에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정으로 쪼아 만든 다는 부정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돌 그대로로 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이방인의 문화 또는 그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이방인의 문화를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에 가보시면 역사책이나 아니면 많은 곳에서 그 제단을 또는 그것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돌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매끄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제단, 그러한 성전에 가면은 굉장히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화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화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을 다듬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단을 만들어라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외형의 모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실 것이고 그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후 드리는 이 희생제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식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언약 체결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의 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7절을 보면은 번제담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제 이후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이어 드려지는 화목제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식사 교제는 속죄 제사와 함께 완전히 회복된 구속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체결된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화목제,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어떤 회복되어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명령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진 바로 그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인데, 이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우리들이 살겠습니다 대한 그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서 새벽 또는 수요, 주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이 2세대들은 이미 이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만 해도 세 번째에 이르는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는 자들인데, 왜 이들이 돌에게 정확하게 기록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잊혀질 그 말씀들이 그 새겨진 돌을 보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정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기억들을 정확하게 떠올리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간증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돌 위에 새겼던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공책, 노트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핸드폰에, 또 때는 다른 어떤 기기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도 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새기실 것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돌과 같은 곳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나님을 말씀을 자세하게 새기시어 하나님 말씀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모든 이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미 모세는 장로들의 권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세움으로 해서 장로들이 할 일들과 책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장로들이 해야 될 일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잠잠히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땅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취감,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흥분해 있다는 것입니다. 흥분해 있을 때 모세가 지금 앞에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 그 말씀이겠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때 모세는 잠잠히 들으라고 그들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잠잠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새 땅이 약속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잠잠히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나의 건강에 대한 것들, 아니면 이 교회에 대한 것들, 아니 우리 가정에 대한 것들,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생활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또는 나의 위원회, 내가 속한 교육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더 깊은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될 때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액션이 가미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까 열두 지파가 반반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게 된답니다. 이때 여섯 지파 가고 남은 지파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그 산과 산 사이에 남습니다. 남쪽에 그림산이 위치되어 있고 북쪽, 약간 북쪽에 에발산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 산과 산의 골짜기 사이에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서 26절까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산에서, 밑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역사학자가 그리고 신학학자가 직접 가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소리를 외치니 그 위까지 들렸고 그리고 아멘으로 했을 때 그 산이 울리는 것을 역사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늘 27장의 말씀에서는 저주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발산에서 화답하는 아멘, 아멘, 아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저주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경제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계모와 짐승과 상관하는 자, 근친 상간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자, 기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산도 사람을 가게 했고 그리고 저주의 곳도 가게 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27장에서는 12가지 저주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저주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주받을 일은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주받을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그들은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 많은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좋은 말씀도 전파되었고 저주의 말씀도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내려 깎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주의 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아멘하지 않을 거예요. 또 때는 나의 아멘이 옆 사람들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을 거예요. 또 때는 내가 아멘할 때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못 들을까봐 아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멘을 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보기에 무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먹고 또 때로는 교육자가 먹고 선포되어지는 그 성령의 말씀은 충분히 아멘으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곳에서도 많은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목사님은 그리고 교육자들은 많은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의 회복에 대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자식이 돌아옴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정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을 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가니 나의 사춘기 자녀는 그대로고 나의 직장의 문제는 그대로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일까요? 27장 말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발 산에서 그들은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였던 것은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 제발 그곳은 피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 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2017년 우리 양정교회는 거룩함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교회라는 표현 아래서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무언가가 해결되어지길 원할 때 거룩함을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방법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나가셔도 됩니다. 3일, 또 때로는 매일 새벽재단, 이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멘을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아멘을 너무 자주 해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또 때는 어떤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낭만 닥터 김사부가 끝나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조금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전사태 최모 씨가 정말 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또 때는 그런 사람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할 때 잘못된 타이밍 때 아멘으로 들어오면 목사님이나 교육자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주셔서 아멘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벌써 많은 아멘을 하셨고요. 그 아멘에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 잠을 자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웃으면서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중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